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사 너희가 소망으로 풍성하기 원하노라.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은 혼자 조용히 성경책을 들고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들고 교회 주소록을 들고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자랐는지 평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주소록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중요시하는 교회 성장 평가 기준을 잘 아십니다. 그동안 여러 설교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비전 선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지상 천국이 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며 성령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교리를 다지고 다져갖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성장 평가 기준은 크게 둘입니다. 첫째는 교회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 천국, 지상천국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기준을 달리 표현하면 첫째는 성도들 개개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실제로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들 개개인이 얼마나 천국 시민답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 시민답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이 두 번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첫째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은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속성 우리 인간과 나누시는 제일 중요한 속성을 든다면은 거룩과 공의와 사랑입니다. 주님을 닮아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세 가지 면에서 성장했는가. 둘째, 얼마나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과 평강과 자유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저의 교회 성장 평가 기준은 교회 신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교회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가,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자랐고 얼마나 천국 백성의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이 두 가지 큰 목표에 있어서 성장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기준들을 놓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다 체크 오프 표시를 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주 구역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많은 재직들이 매주 3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구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을 감사했습니다. 물론 여러 목회자가 구역회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친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도 말씀에 있어서 계속 자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준, 삶의 기준을 놓고 교회를 평가했을 때에는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큰 성장을 보이지 못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참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많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하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무덤덤하고 시무룩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평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많고 애써 미소를 짓지만은 해맑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 참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목자의 가장 큰 기쁨은 양떼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양떼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림으로 참 기쁨과 평강을 매년 더 누려가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기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많은 성경 공부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모자란가? 이 질문을 놓고 제가 늘 하듯이 신약 전체를 빠른 속도로 다 뒤집니다. 성경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러던 중 저의 눈이 고정된 말씀이 여럿 있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본론을 마치면서 교리에 관한 것과 윤리적인 삶의 적용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원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이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골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골격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수식어나 종속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셔서 궁극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가? 너희가 소망으로 넘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설교 제목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보의 설교 제목이 성경 본문과 어순과 표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은 제가 원어를 그대로 직역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하면서 먼저 소망의 하나님이 하고 시작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이 합니다. 소망의 주체와 객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크리스천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예배 기원문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찬송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입니다. 우리도 죽은 후에는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소망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Living hope라고,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왜 산 소망이라고 하는가?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을 이 소망의 기업, 이 유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기에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과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보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늘에 보관해 놓으셨기 때문에. 둘째로 마지막 날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산소망이라고. 이 산소망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그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보다도 그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써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 위에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의 하나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기원하는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원합니다.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자신이 죽으면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어떠한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며 영원한 지복의 삶을 누릴 것을 정말 믿고 소망하며 고대하며 사는 사람은 지상에서도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삽니다. 지상의 삶은 짧은 삶이요 지나가는 삶인 반면에 나중에 우리가 살 삶은 영원한 삶이고 지복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한다고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는데 믿음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as you believe라고 합니다. as you believe. as라는 접속사는 when과 because의 의미를 합쳐 놓은 게 as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그리고 또한 너희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을 합쳐 놓은 의미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너희가 믿을 때 그리고 믿기 때문에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 말씀을 경험적으로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나타내는 많은 동전이 있는데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만 있는 동전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순종이 있지 믿음만 있는 동전은 없습니다. 나는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있으면 그 뒤에는 심판의 하나님이 있고 또 축복의 하나님이 있으면 저주의 하나님이 있고 늘 같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사 너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가? 너희가 소망으로 풍성케 되기 원하노라. NIV 성경은 의역해서 너희에게 있는 소망이 흘러 넘치기 원하노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퍼져서 그들도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또 여기에서도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듯이 소망도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우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신다고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믿기 때문에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머릿속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 아는 것과 실제로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마음속으로 느낀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다면은 새해에는 우리가 오늘 첫 찬송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세요. 모든 축복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이때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 건강이나 투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권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여섯 번 요단강에 몸을 담궜지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담궜을 때 그 문둥병 걸렸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과 같이 여전하게 변화된 것을 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직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믿을 때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소망이 흘러넘쳐 주위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나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남을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과 평강,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인센티브가,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딴 것으로 전도하려고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차 강조하지만 이상한 짓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런데 그 두 가지 세트의 자질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이해하고 신기해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동경하고 우리가 오라 그러지도 않아도 우리를 먼저 찾아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신비한 삶을 사느냐고. 어떻게 남들은 모두 세상을 따라서 사는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냐고. 너는 어떻게 그러한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냐고. 우리는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누리냐고 묻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권을 믿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지 말고 의지의 근원되는 마음 중심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서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홍해를 가르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갑자기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나를 건너가게 하실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 많은 백만이 넘는 백성을 마시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기도 몇 마디 중얼중얼하지만은 역시 머릿속으로는 인간의 논리와 경험과 상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기도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는 즉시 어떤 연주를 찾아가야 되나? 내가 세상에서 무슨 기술을 연마해야 좌불 얻을 수가 있나? 세상 지혜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면은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지함은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무지하게 들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세상 역사와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삶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 그러는데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예루살렘 성, 찬란한 성의 눈을 고정하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기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같이 텐트, 장막에 거하는 삶,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단순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어리석게 들려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중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기에 모세와 같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는 삶,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삶, 이게 고고한 삶이고 고상한 삶이고 도도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누차 비유를 듭니다마는 바닷가에 갈매기 떼들과 같이 썩은 물고기 하나만 올라오면은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치지 않고 고고하게 혼자 비행 연습을 하는 그러한 갈매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뭘 누린다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고 소망으로 사는 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느냐?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주님과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에는 참 믿음으로 살고 참 소망을 갖고 살기에 능력 있는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새해에는 늘 성령의 능력으로 맑고 밝고 즐겁고 기쁘고 소망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